지난 4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을 강해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안에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먹고 영원토록 사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냐. 우리는 육신의 빵을 원하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같은 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먹을 빵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빵을 먹여주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을 입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68절에서 6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증명해야 될 때는 예수님을 헌신척처럼 버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여기 남아있는 그 몇 명의 안 되는 그 소수의 제자들처럼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다른 데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6장에 이어서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6장은 빵 이야기고 7장은 물 이야기입니다. 빵 이야기고 7장은 물 이야기예요.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영생을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뱃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우물이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러한 그 제목을 잡고 오늘은 생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날이 굉장히 더워요. 생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벌써 여러분 시원한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장막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장막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나이가 60이 되도록 요한복음 7장을 수십 번 읽었을 텐데 읽긴 읽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강해하게 되니까 다른 분들이 이런 주석도 보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명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번에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깨달은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배당에 오지는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충분히 역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의 문맥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가서 보니까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요한복음에는 연대가 나와 있질 않아요. 예수님 공생애 3년 반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요한복음 7장의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거, 언제 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요한복음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드디어 공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와 같은 테러 공작이 나타나는 이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마 종합해 볼 때 아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한 6개월 전쯤 뭐 요쯤에 이 사건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대 지방 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남부에 있는 유대 지방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다니지 못하시고 자신의 고향이 이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가서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이 말씀, 이 말씀에 힌트를 주는 이와 같은 구절이 지금 여기 2절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사람이 소설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면 소설이 쭉 기승전결해서 나오면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맨 끝에 가면 결론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독자들이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여기다가 예시를 해놔요. 이걸 우리가 복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앞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장막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장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막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장막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커다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하나가 무교절, 유교절이고 다른 하나가 오순절이고 나머지 다른 하나가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 아, 장막절 유대인들의 3대 절기구나.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장막절은 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략적으로 10월 15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15일. 그러니까 유월절은 4월 10일에서 15일 요쯤이에요. 지금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은 장막절이 오는 겁니다. 장막절. 지금의 10월 15일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얼마 동안 이 장막절을 지켰냐. 이 사람들의 그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하니까 8일 동안 이 장막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장막절의 첫째 날 안식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룩히 구분해서 이 날들을 이제 지켰습니다. 이 명절 장막절은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텐트를 우리가 영어로 또 이야기하면 태버나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그 집에 지붕이나 뜰이나 거리에 이런 데다 나뭇가지 등으로 초막을 만들었어요. 초막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뙤약볕 밑에서 제대로 생활하지도 못하고 조그만 이런 나뭇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서 피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을 지냈다.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기를 가서 보면 이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리브산에서 올리브 가지도 가져오고 종려나무 가지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뙤약볕 밑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던 그런 일, 이거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된 이와 같은 명절이 장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또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수확을 마칠 때, 우리는 수확이 10월, 11월 이쯤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물을 거두면서 감사하고 기뻐한 이런 때가 바로 장막절을 지키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 이토록 귀중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스가랴서 14장을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가서 살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땅에 사는 그때가 이루어질 때 심지어 이방인들도 반드시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장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그 은혜를 표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와 같은 그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자, 그래서 장막절은 모든 작물을 수확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는 그런 즐거움의 절기예요. 자, 그런데 이 즐거움의 절기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많은 남자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장막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구나, 이런 게 예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장막절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행사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장막절 이 예식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오는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 나와요. 랍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그 장막절 행사가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에서 장막절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랍비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매일 아침 장막절이 8일 지키는데 매일 아침에 군중들이 그 당시 거기 있던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에요.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런 헤롯의 성전에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막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두 가지. 저 위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나무의 가지입니다. 나무의 가지, 종려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그 다음에 머틀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들로 만든 루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길게 세워져 있는 이와 같은 장식물을 오른손에 들고 와야 돼요.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 방황하는 그런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세 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해서 그 세 단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저 그림 가서 보시면 저 밑에 귤처럼 아니면 레몬처럼 생긴 이와 같은 그 감귤 같은 이와 같은 과일이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는 애슬로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레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몬. 그래서 그 레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이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레몬이라고 한 레몬처럼 생긴 에슬로그라는 저런 과일을 두 가지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 땅에 돌아와서 장막절을 지켜요. 장막절을 지킬 때 꼭 왼손에는 뭐를 드냐? 저 에슬로그라는 저런 과일을 들고 오른손에는 뭐를 들어요? 저 가지를 들고 이러고서는 이제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 때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킬 때 사용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자, 그러면 저걸 들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장막절에 일어났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는데 장막절 지킬 때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 중요한 행사는 뭐냐? 백성이 아침마다 성전에 나갑니다.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이 금으로 된 물통을 가지고 있어요. 물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간이 되면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 저 남동쪽에 있는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라는데 아시죠? 실로암 연못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면서 시편을 낭송합니다. 시편을 낭송해요. 이런 가운데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금으로 된 저 물통에서 물을 따릅니다. 물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담아요. 이렇게 물을 담을 때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낭송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고 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물을 담은 다음에 제사장이 저 금으로 된 저 물통을 들고 백성이 다 같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문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그 문 가운데 예루살렘의 동쪽에 보면 물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워터게이트, 물문이 있어요. 물을 떠가지고는 어디로 가요? 물문을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성전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앞에 가면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성전 앞에 가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웅장하게 이제 내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될 때 제사장은 동행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거기는 커다란 그런 그 제단을 한 바퀴 돈 뒤에 저 위에 있는 연단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금 떠온 그 물, 물통에 있는 그 물을 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물을 이제 붓는 거예요. 이 일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루랍이라고 하는 저런 가지들을 들고 그다음에 여기 말씀드리는 에틀로그라고 하는 감귤처럼 저런 걸 들고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렇게 장막절을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장막절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갑자기 장막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장막절에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힌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7장 2절에 장막절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하고는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서 5절에는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동생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남자 동생들과 여자 동생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3절에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들,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거든 당신 자신을 이제 세상에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세상에 나타나야 될 아주 좋은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장막절에. 지금 장막절이 지금 이렇게 열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살아있는 빵이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에게 발생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그분의 동생들도 자기 형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밀어넣어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받도록 지금 형제들까지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지만 나는 미워한다. 왜 그러냐?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세상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악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악한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그 행위들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니까, 진리가 들어가니까 진리가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핍박을 받느냐?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하고 알지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들 더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렇죠, 저 사람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방역에 더 철저히 신경을 쓰고 정부의 지침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와 여러분이 순응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빨리 올라가라. 명절이 지금 8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며칠 걸릴 테니까 너희는 올라가라. 그렇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명절을 지키러 나는 아직은 올라가지 않는다. 아직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세요? 9절에 그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10절에 가서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셨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때가 돼야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때가 돼야 한다. 형제들이 가라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 예,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을 속이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서 이틀이고 3일이고 더 지나서 예수님의 때가 돼야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에요. 유대인들 전체,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적어도 남자들의 3분의 1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또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남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있는 가운데 11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거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그런 기적을 본 이런 사람들, 그가 이번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12절에서 13절 사람들의 여론이 둘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다.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참 교회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는 나쁜 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행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실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자라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백성 가운데 수군거림이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가서 보니까 할 말은 많은데,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분에 대해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예, 지금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은 많아요. 왜 이렇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드러내서 그렇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생겼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생기고 있다. 그것이 보편적인 그런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에서 이제 36절은 제가 오늘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되니까 드디어 장막절에 올라가셨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될 때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요한복음 7장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절정의 지금 시점이 이제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냐? 3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명절의 그 큰 날. 예수님은 다른 날에 관심이 없었어요. 장막절이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8일 동안 진행이 되는 모든 날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니라 이 장막절 맨 마지막에 클라이맥스가 됐을 때 바로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침에 어디로 몰려들어요? 성전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자, 거기 가니까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금으로 된 물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이 물을 담으려고 어디로 내려가요? 저 남동쪽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퍼서 거기다 이제 담았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문을 다 통과해서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제단에 가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나팔을 불어요. 엄청나게 나팔을 불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 제사장이 저 위에 제단의 높은 데 연단에 올라가더니 지금 그 물통에 담아온 그 물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붓는 거예요. 지금 절정이 이르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환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제사장이 저 위에서 물을 붓는 그 시점에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시점을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1분의 1초의 오차도 없이 그 물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대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전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니까 야 정말 그때 그 사람들이 환호성을 막 지르고 있는데 시청각 교육이 막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예수님의 음성, 그 목소리에 얼마나 파워가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고 가서 지금 요한복음 37장 37절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제사장이 가서 그 물통에서 물을 해서 물을 미비하라고 쏟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솟아나온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야 이게 이거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복음 7장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정말 아름다운 감동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도 그게 뭐야 도대체 하고 아무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 이거 한마디로 비극인 거예요. 저도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아 이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공부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마른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갈증이 나서 그래서 이 자리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아침에 다 같이 모이진 못했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서 예수님의 이 충만한 우물로 가득히 채워지는 아름다운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떤 사람만 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만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 오셨습니까? 목이 말라서 오셔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목마른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알 수가 없어요. 목이 마릅니다. 요새 이제 제 손자가 미국에서 와서 제가 일 끝나고 와서 저녁 식사 후에 집 앞에 있는 이 공원에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공원에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가서 물을, 애가 작으니까 물을 조금 틀어줬더니 아, 그거 공원에서 떠나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도꼭지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딴 데는 안 가고. 아, 근데 물을 세게 틀어놓으니까 물이 튀겨서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물을 조금만 틀자 하고 조금 틀어놓으면 막 아니라는 거예요. 확 틀으라는 거예요. 다 틀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완전히 다 틀어놓으면 그때 좋다 그러고 물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20분이든 30분이든 지내다 옵니다. 왜 그래요? 더운 걸 알거든요, 얘도. 근데 이 조그만 애 한 살뿐이 안 된 애도 더운 걸 아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니까 차가워지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 물이 묻으니까 시원한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좋은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에 이 장막절에 이루어지던 그 시점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기는 어디냐?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중동지방이에요. 중동지방, 그렇죠? 그 중동지방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땅에 아침부터 쬐약볕이 이제 내려 쬐고 햇빛이 쨍쨍 내리 쬐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시원한 물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원한 물이 생각이 나는 가운데 또 더구나 제사장이 금 물통에서 가서 저 위에서 물을 이렇게 쏟아 부으니까 야, 저 시원한 물 좀 한번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처럼 예수님이 여기셔도 육신의 갈증을 그걸 해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손에 물이 없습니다. 예수님 손 안에 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육적인 냉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 무궁토록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 실로암에 있는 그 물을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은 얼마 지나면 다시 갈증을 일으켜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너희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와 같은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로 와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갈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목이 마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예정이 되어 있든지 예정이 되어 있든지 않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내게로 오면 그러면 그 갈증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 있으면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서 너희의 갈증을 해결하라고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성경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면서 예,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또 초청을 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복음서든 또 맨 마지막 걸 기록한 이 요한 계시록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먹고 영원 무궁토록 영생을 누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다가 아니구나.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여기서 내가 천년만에 살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마련해놓은 그와 같은 집이 천국이라는 데가 있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탐구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그 영적인 갈증, 이 갈증을 느낀 사람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갈증을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영원 무궁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갈증이 없이 그냥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불 속에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갖지 못하면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벌레들과 함께 이 갈증을 느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갈증, 이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더라.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간대더라. 좋은 차 탄대더라. 부귀영화 누린대더라. 이런 거 생각하고 예수님께 오시면 그럼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걸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돈 잘 버는 거, 애들 잘 되는 거, 뭐 부귀영화 누리는 거, 집을 몇 채 갖는 거, 좋은 자동차 갖는 거 예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갈증을 채우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교회 와서 락음악하고 그리고 꽝꽝대고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갈증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증을 채워야지 육신의 방법으로 내 갈증을 채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파멸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70년 동안 바빌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를 가서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유다 백성이 왜 악한데 지금 빠져서 저렇게 바빌론 포로 생활 가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이 나라가 악한데 빠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데 빠집니다. 생수의 샘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또 자기들 위해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신뢰하면 터져버린 그런 저장고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그 안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간다움은 뭐냐? 자기 것을 추구하는 거, 이것도 어느 면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거, 이것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뭐라 그래요? 생수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인간의 인간다움이다. 인간의 본분이라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어요. 누구나 와서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초청에 예스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물은 공짜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물은 내가 무언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와 같은 그 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공짜로 얻는 겁니다. 어떻게 얻는 거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내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그 한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예수님의 계약 조건 하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께 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것, 치리하시는 것, 섭리로 운영하시는 것,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를 믿을 때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장 38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수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강도 하나가 아니라 강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증이 완전히 해결이 되는 이와 같은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강들이 막 흘러나오면 그럼 우리 집만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될 때 나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0절에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여기 생수의 강들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의 생명, 성령님의 파워, 성령님의 에너지, 그렇죠? 성령님의 아름다운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고 흘러넘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목마름을 해결한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처럼 차고 넘치고 흘러넘치는 성령님의 파워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교분리가 아니라 국교분리라는 걸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교분리가 아니구나, 국교분리구나. 지금 천주교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국가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은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처럼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살면 너무 좋겠다. 참 어느면에서 제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사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이 강들이 넘쳐 흘리는 그런 모습을 저를 통해 봤다는 거잖아요.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고통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요즘 이 시대처럼 이렇게 국가와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오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그 실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애 같아요. 어떨 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이 제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지금 성경 교정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중병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런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결국 끝이 날 겁니다, 여러분. 결국 끝이 나게 돼요. 저의 배에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는 그런 날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 왜 그래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수고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말씀 사역을 통한 이 생수의 강들이 우리 교회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기쁨은 생수가 이렇게 넘쳐 흘러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될 때 비로소 충만하게 돼.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아까 그 차관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진리를 깨달으니까 너무 기쁘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천주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주변으로 이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때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기 형제들 보러 먼저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올라가세요. 나중에 올라가세요. 언제 올라가세요? 장막절이 피크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1초도 틀리지 않게 그 물이 딱 부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그 시점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뭘 뜻하느냐.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국이 된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주님의 손 안에 들어 있어요. 가장 정확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남한과 북한에서 악한 자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지도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의 손안에 지금 쥐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손안에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막절에 그 절정의 때에 딱 나타나셔 정확한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정확한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거다. 성경기록이 언제 이야기했나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지냈는가를 생각나게 만들어준 그런 절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같이 광야 그 뜨거운 그 뙤약볕에서 이 사람들이 나뭇가지 몇 개를 가지고 그리고 간신히 조그만 그물, 이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 뙤약볕 밑에서 40년을 방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그 뙤약볕 밑에서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갈증이 많이 생겼겠어요? 그렇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너무 목이 마르니까 모세를 향해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야 가서 이 반석을 쳐라. 이 반석이 물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저 반석이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할 때 저기 보이는 저 반석에서 나온 저 강물, 저 강물처럼 솟아나오는 그런 물이 사람들 가운데 나와서 흘러가게 될 때 남자만 60만 명, 여자아이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대중이 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했던 그런 일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저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저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저 바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반석을 내리친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야 누가 내려와요? 성령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반석을 쳤어요. 친 이후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 모세와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물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활이 일어났어요. 50일 이후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며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속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아직도 갈증이 남아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국가의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나를 압박하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초청을 하세요. 구원 받았어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